존재는 한 방위로 생각하고 하나님, 자연, 인간 이 세 가지를 이것이 제대로 화합이 될 때에만이 우리 인간이 평화롭다. 자연이 평화롭다 그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평안하시다 그 얘기도 아니고 우리 인간이 평안하려면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자연과도 화목을 해야 된다. 창세기 1장 27절 18절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아담보고 물었습니다. 다스리라 그랬죠. 다스리라. 자연 다 창조해 놓으시고 다스려라. 여러분들 이게 관리권입니까? 신탁권입니까? 지배권은 분명히 아니죠. 이건 이미 신탁적으로 정리가 됐어요. 지배하란 말은 아니다. 그건 이미 지금 우리가 만약에 설교자가 지배하라 그랬다, 다스리라 그랬다, 그건 지배란 뜻이다 이렇게 설교하면 그건 아주 무식한 옛날 신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죽어도 지배권은 아니다. 관리권이다.
스튜어드십이라고 하는 것은 위탁권이죠. 위탁. 여기 또 한 가지가 트러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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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이가 뭘까요? 스튜어드 관리하는 거와 위탁하는 거 어떻게 다른가요? 하나 더 나가는데 여기 그 지배하는 도미네이팅 이게 아니고 도미네이팅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배가 아니고 지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동물, 식물, 자연 다 지배하라는 게 아니라 맡겼다 관리하라는 거지 관리는 소유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뺏겠다는 말. 누가? 주인이. 여기는 주인 개념이 들어가지만 여기 주인이 없어요. 완전히 신부를 보자. 그러니까 자연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인간 게 아니라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 자연, 인간 이 세 관계가 제대로 독립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하면 신학이 무언가 윤리가 어떤 것을 들어야 되나 하는 그 방향이 잡혀집니다. 요즘에 그 생명감 지키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 그 이명박 정권의 그 강 막는 거 반대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가가지고 잘하겠다는데 왜 그 반대하느냐. 근데 그 핵심 들어가 보면은 이 신학이. 그러니까 이거 자연을 왜 희생시켜가지고 거기다 벽돌을 쌓고 거기다 세멘트를 발라가지고 방향을 바꾸고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그 안에 생명들이 많이 죽어버린다. 그 요즘에 그 이메일로 여기 그 액션파들이 내내 우리 들고 와요. 어디에 지금 그 엘레판트가 지금 다 들어가고 있다. 우리는 터틀이. 이 터틀이 지금 다 지금 없어져 가고 있다. 또 여기는 원숭이가 들어가고 있다. 여기 지금 저기 벌떼들이 들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계속 보고되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이걸 좀 막아달라. 정부의 어떤 주의, 어떤 관리에게. 편집해서 달라. 그런 게 자꾸 달라와요. 보니까 정말 수십 건이 됐다 안 나와요. 그 내용으로 보면은 자연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인간 먹이를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주변 자연들을 지금 막 깎아버리죠. 깎아버림으로 인해서 동물들이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식물들이 못 살게 돼요. 이게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지금 그 강원도 지역국으로 이렇게 생겨서 강들을 지금 다꾸고 뭐 바다를 막고 이러는데 그걸로 인해서 고기들이 애정을 당하고 거기에 그 생물 그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법을 버릴까 해서 없어져 버립니다.
버릴 때도 지금 죽어가지고 거의 안 나옵니다. 인간들이 무엇인가 잘못해서 그러신가 무엇인가 참 요즘에 이 생명 지키기 운동을 해서 이러면은 이게 지구가 계속 이렇게 파괴돼가지고 그러니까 자손들 우리 예 손자 손녀 내 그때까지 지구가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세상을 파괴시켜가지고 그때 가서 우리한테 저주를 부르고 있거든. 당신은 왜 이렇게 지구 이렇게 만들고 떠났어? 왜 죽었어? 우리에게 남겨준 게 이게 뭐야? 우리가 먹을 것도 없어, 누릴 것도 없어, 볼 것도 없어, 다 죽여버리고 이게 뭐야? 그런 날이 올 거야. 그래서 이 생명공학, 생명 환경 지키기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자연을 하나의 인격으로 다루겠다. 여기 페이지 37페이지 보면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특성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란 말이 거기 나옵니다. 아직 이 저자는 남진 교수 저자는 이 자연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루진 않고 있어요. 단계 아직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은 자연을 다뤄야 될 때가 됐지만은 이거는 거기까지는 지금 발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여기 보면은 주변에 하나님 앞에서 자, 기독교 윤리 차원을 우선은 하나님 앞에서 아니 3차원에서 이제 보는 시각을 조금 더 지키고 우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기독교 윤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특이성을 우리가 몇 개 살펴보자 그 말입니다. 특히 유명한 그 보네파의 윤리학을 많이 이용했는데 여러분들 보네파 얘기 들으셨어요? 보네파 독일의 나치 정권에 싸우다가 감옥에서 순교하신 목사님이시죠. 38살이가 9살에 죽은 사람 보네파를 들으신 분 계시죠? 처음 들으셨어요? 이분이 이제 나치 정권 때에 목사님이셨어요. 형제 교단이라고 브래던 전체라고 목사님인데 그분이 맞으면 정까지 차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버스에 이 술 취하고 이 미친놈이 지금 운전하고 있다. 근데 그 버스에 타고 있는 30명의 사람들이 지금 죽을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들을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운전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제거시켜야 된다. 그 틈을 가지고 생기면서 히틀러를 다 죽이겠다고. 우리는 목사가 그 틈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 근데 보네파의 위기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보다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 독재자를 죽여야 되겠다. 남이 죽이기를 원치 뭐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 내가 죽이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앞장을 서가지고 권총을 차고 죽이려고 노리면서 댕기다 결국은 잡혔어요. 미국 감옥에서 해방 되기 직전 전쟁 2차 전쟁 나기 직전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분이 쓴 그 윤리학이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는데 이렇게 책방에 가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얘기, 하나님 앞에서. 근데 참 재미있는 현상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이와가 도망가는 일이 생기죠. 창세기 3장 22절에 뭘 따먹죠? 선악과를 따먹죠.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교과서 그 38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22절에 하나님이 탄식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참 이게 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책을 읽으면서 이게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좀 여러분들이 그 무슨 공부를 과거 하셨는지 각각이 다를 텐데 신학 개론 이런 걸 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양쪽으로 이어나가서 구별한다. 선과 선과 악을 하나님이 이거 선이다, 저거 악이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No. 내가 알아서, 내가 실천해서, 내가 구별해서 움직인다. 여기에 이제 윤리의 출발입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하려고 하냐고. 그게 뭐예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뭐 이 땅의 자연, 자연 그대로 있어요. 그냥 움직이면 됩니다. 유기적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유무지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선과 악을 내가 구별할 책임을 이제 책임 문제가 여기다. 이게 책임 문제가 나올 때에 윤리의 문제가 나옵니다. 윤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 하나님이 구별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래서 우리와 같이 됐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우리와 같이 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갔다 그 말이죠. 자유의지가 생겼다는 말이죠. 판단하고 규정하고 행동하고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게 됐다. 그 다음에 주어진 게 뭔지 아십니까? 양심은 결국은 나의 내 안에서 움직이는 선과 악을 가르는 힘이 되어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로 여기에 바로 인간이 이 죄인이 되면서 인간이 죄인이 되면서 바로 자유의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하죠? 아주 유명하죠? 만약에 자유의지를 내 마음대로 갖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무슨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내 뜻대로 해야지 아버지가 명령하고 엄마가 하시다 하나 내놓으면 한다고 하면 서로 그냥 빈거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 엄마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한다고 할 때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실천하고 이렇게 요게 참 요리가 있죠. 그런데 요게 바로 자유의지가 바로 뭐냐면 죄를 만들어내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악을 잘못 구별할 수 선을 잘못 구별할 수 바로 요 판단이 그럼 어디에 주어지냐 양심이라는 게 이 양심도 나중에 보시면 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그치가 못하게 나가요. 나중에 이제 또 그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그걸 좀 같이 할 수 있나요? 중요한 것은 선악을 담으로써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고 동시에 여기서 이 죄 문제가 나옴으로 인해서 사망이라고 하는 문제까지 생겼습니다. 인간 존재의 모습이 여기서 등식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장을 이렇게 읽으실 때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오해가, 이해가 잘 안 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이 그래서 제가 설명한 걸 다시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39페이지에 둘째 단에 셋째 단에 수치심에서 찾았어요? 수치심에서 하나님과 이웃으로부터 분리를 기억하지만 양심은 자신으로부터의 분리의 표시입니다. 양심은 지보다도 기원으로부터 더 멀리 분리의 점을 나타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했지 않아요? 그 분리라, 그 지심이라고 하는 건 벌써 하나님과 이웃으로부터의 분리를. 나도 지금 옛날에는 하나님의 한 식구같이 살았는데 이제 죄를 짐으로 인해서 눈이 떠져서 자기가 부끄럽다 느끼는 상대는 누구예요? 남편이 본다든가 아내가 본다든가 하나님이 본다든가 부끄럽다. 이게 이 부끄럽다는 개념은 이 수치스러운 개념이므로 분리를 말하는 것이죠. 갈라진 거예요. 부부 사이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다 버리고 먹고 살아요. 왜? 한몸이라. 그러나 관계가 멀어지면 부끄러워요. 이게 참 묘하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데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면서 동시에 멀어졌어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여기에 양심은 더 멀리 느끼게 됐을 거예요. 이게 참 오묘한 진리죠. 해석하기 어렵고 실제로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 그래서 이 근로의 학문은 참 오입니다. 근데 이런 걸 느낄 때에 어떤 가슴 속에 이렇게 희열이 올라오는 그런 기쁨이 있죠. 공부할 때마다,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마음에 희열이, 공부하는 희열이 올라오는데,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한번 파고 들어가 보세요. 대충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여기 제일 마지막 소절에 양심은 자신과의 관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포진한다. 그러므로 관계의 순서를 뒤엎는 것이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신과의 관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로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그러죠. 관계의 순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관계 이렇게 나오지 않고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양심은 하나님의 소리인 척, 사람 소리인 척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의 표준을 꾸민다. 이래야 자신과의 관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넘어가서 40페이지로 이웃과의 관계를 기록하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뭐예요? 한 중간에 보시면 거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생명과 율법, 지식과 행위, 이념과 실제, 이성과 본능, 필연과 자유, 보편성과 구체성, 개인과 가치다. 이렇게 이제 분리가 돼요.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기쁨과 부쾌감, 행복과 슬픔 이제 바뀌어집니다. 진리와 정의, 아름다움, 사랑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분리됨으로써 자유의지로서의 양심이 주어지지만 동시에 그것이 수치가 되고 그 다음에 양심이 주어져서 서로 갈등하게 되고 여기에 두 가지가 반복되는 균형이 깨지는 화목되지 못한 하나가 아닌 갈라짐이 여기저기서 생기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삶에 기원이 여기 나와요. 우리가 무슨 자신에 대한 숙지는 바로 기원으로의 요구이고 분리 자신으로부터의 분리를 표시하는 양심의 소리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자, 이게 모든 것이 다 깨지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윤리가 필요한 것이죠. 안 깨졌으면 윤리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런 명령대로만 했으면 윤리가 왜 필요해요?
뭐라고?
싫은 대로 하면 되죠. 그러면 인간이 인간이 아니죠. 자유의지가 없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죠. 그건 기계력. 그건 일종의 허수함이죠. 내가 주체적으로 내 힘으로 내 판단으로 움직일 때의 사람이죠. 그러나 그때 벌써 이미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선이냐 악이냐 옳으냐 나쁘냐 아름다운 것이냐 더러운 것이냐, 신 것이냐 까만 것이냐, 이런 가치관의 차별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갈등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기독교 윤리가 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 철학, 철과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갈등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기독교 윤리가 그래도 최고다. 이렇게 우리는 믿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기독교 윤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갈등할 있는 거 아주 많죠, 지금. 이것저것 다녀서 얼마나 당합니까? 이것이 옳은 거냐? 저것이 옳은 거냐? 이것이 나쁜 거냐? 안 써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갈등. 신문 보면서, 가정의 사건을 보면서, 친구들 보면서, 얼마나 이거 옳은 거야? 그런 거야? 야, 이거 모르겠어. 혼동돼 했다가 어떻게 됐지? 신동자 생겼더라, 맞죠? 머리까지 깨져가지고. 이해가 안 되네. 기독교의 윤리를 기본적으로 잘 가지고 있으면 이럴 때 딱 판단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혼돈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리더를 해줘야 돼.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교회는 많이 다녀봤는데 딱 부러지는 얘기들을 안 해줘. 그 엄청난 갈등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파헤치지도 않고 다 덮어버리고 말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대. 그게 뭐예요? 그 난 뭐 하라는 게? 아담과 이브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거 아니요? 어? 선악을 알게 하는 힘을 받은 거 아니요? 내가 움직여서 내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되는 건데 너무 가벼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목사님들이 미안하지만은 깊이 공부를 안 해요. 여러분들. 가볍게 공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얘기하는데 내가 여러 개 생겨봤어요. 바데나 포레스 이쪽으로 해야 돼요. 여기저기 다 생겨봤는데 정말 몇 사람답게 참 감동되는 목소리를 못하고 속상해가지고 그래요. 특히 이민 사회에 와서 얼마나든 갈등하고 사나. 근데 그 갈등은 갈 때의 것들을 풀어주는 어떤 열쇠,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풀어주고 윤리적으로 풀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건 못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해봐요. 공부 좀 잘해서. 아니, 신학대원에서 공부 좀 잘해가지고 한번 좀 좋은 목사가 좀 돼서 참 좋죠. 참 필요하죠. 여러분들한테 그런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윤리를, 기독교 윤리를 배우는 것은 이렇게 분리되는 세계로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그것을 화해시키는 작업. 이 갈라져 있는 것들. 이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여기서 평화를 만들어내기. 샬롬! 이게 결국은. 샬롬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 갈라진 것이었다. 하나님과의 분리, 이웃과의 분리, 자신과의 분리. 이것이 죄. 근데 샬롬은 뭡니까? 이 평화라고 하는 것. 환경이라고 하는 것. 이건 뭐예요? 피스. 샬롬. 이건 뭡니까? 바로 화해. 모순된 것들 두 가지. 서로 짜여져 있는, 서로 싸우고, 서로 헐뜯고, 서로 어긋나는 것들을 이렇게 묶는 그런 작업, 화해다. 이게 마음속이 평안해지고, 정신이 평안해지고, 내가 사는 가정이 평안해지고, 내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이게 뭐, 이게 평화의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짐이 줄어들고, 먼저 없어지는 작업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기독교인들을 배우는 거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평화.
그렇죠.
그건 그렇죠.
무슨 모순과 아픔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의학의 핵심, 이 기독교의 의학의 핵심 관점입니다. 이 생활의 진짜 연결돼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해가면서 엄청난 많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의 삶 속에서 이걸 찾아내서 이 화해 정신을 심어져 나가는 작업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45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기독교 윤리의 42페이지인가요? 강봉동이 거기 나오고 거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전에 한 가지 추정할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42페이지 후에 시몬 앤 페로 그림에 대해서 혹시 여기 기술 공부하신 분 이거 내용 알 텐데 누가 계세요? 그 이분이 이 저자가 어디 갔다가 브레토리코 갔다가 봉쇄 도서실 미술관에서 본 그림 이야기를 했어요. 이 그림 보신 분 시몬 앤 페로라고 하는 그림 보신 분 미술하신 분 없어요? 그 여성 여자 젊은 여성이 이렇게 이제 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 젖을 먹이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노인이 그게 굴굴 굴고 서 여기 이제 한 분 이제 노인이 계신데 이제 얼굴이 막 죽을해. 근데 여기 이제 왼쪽에 젖을 이렇게 물렸어요. 이 목사 이제 남진 교수가 이걸 저 브레드리스 보고서는 너무 당황스럽고 나버렸대 자기는. 그래서 아이고 저 노인 노인에게 젖을 처졌 줄 알고 처음에는 도망 나왔대요. 근데 나중에 뭐 찾으러 다시 올라갔더니 다른 친구들은 안 가고 다 거기 있더래. 보더래. 프린스턴 그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그랬대. 그때서야 자기가 알았더라고. 그것이 그 죄인 죄수 그 아버지가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굶어서 죽이는 사형 선고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딸이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딸이 방문하고서 그 정철 넘치는 젖을 그 아버지한테 먹이는 사기예요.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소망교 박사님 목사가 옛날에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좋다고 하나 자기 방에다 걸어놓고서 사람들 오면 자랑하고 그러더라고. 한 10년 전에 난 봤는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그로이체 거는 그게 1978년 건데 이게 최초에 나온 건 1612년에 이게 루벤스라는 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저 미술 딱 찾아보면 한 10가지가 돼 있어요. 이 그림.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 그림인데 이게 모델이 달라. 여성들이 다 여성이 다 달라. 또 사람은 오른쪽 젖을 내고 또 왼쪽 젖을 먹고 또 이제 노인의 모습과 그 젊은 여성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들 한번 이거 그 이름이 로만 체리티 다이몬 아버지고 페로 이건 저 딸이에요. 딸과 아버지와 또 다른 또 페로들로 로만 체리티에 있었어요. 로마의 사랑 그렇죠. 사랑 체리티 딸이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내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 목까지 들어가요. 왜? 사형자니까. 불모 죽이는 아버지야.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살아가는 길은 자기 저밖에 줄 길이 없어. 그래서 이 날이 트는 거야. 감옥에 찾아와서 그 저절. 야 정말 이거 내용을 알고 없다 보니까 이 감동이 됐다 이랬지. 그 얘기 썼는데 요 작품이 다른 거예요. 여기까지 작품인데 작품 각자가 다 달라요. 열 사람이 이게 출근해서 1997년 한 10년 전에 요한에서 포켓나라는 사람이 남아공사한테 썼는데 또 다르다고 그랬지. 그러나 똑같은 내용인데 작가들이 여러 가지를 그렸어요. 그걸 아시고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 하고 했는데 우리 저 교수님이 정말 못 본 것 같아요. 나는 다행히 다 봤는데 들어서 보시고 너무 감사하죠. 죽었죠. 왜야 그 순간에 사형수니까 딸로서는 물건 못 가져오잖아요. 왜? 먹이면 안 돼. 그냥 몸으로 들어왔지만은 저렇게 먹일 게 없어. 그래서 저절 죽은 거예요. 그 그림이 왜 이렇게 유명한데 미안한데 처음 볼 때는 아주 정말 미쳤어. 그냥 놀래가지고 도망가고.
형상 정세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머릿속에 인력이 번쩍해야 이해가 되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면서 기독교 윤리도 이게 깊이 있게 내용을 이해하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마음속에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를 지금 그때 그게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극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빨리 좀 합시다. 자, 이 기독교 윤리의 방법에 대해서 결국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초점이다 그런 얘기죠. 그건 보네포가 아까 말씀드린 목사 사역자가 목사님 보네포가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논의할 게 있어요. 예수를 닮았다고 하는 게 뭐냐? 예수를 닮았다고 하는 거. 자,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말로 처음에는 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 엑스마스를 이제 아니에요. 이건 저 엑스마스가 아니라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게 절대로 이것이 시란 말입니다. 시란 말 영어가 아니고 영어에 하지 마시고 이게 시계지 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여기서 원문 가지고 그대로 갔다 앞에다 넣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이렇게 만든 겁니까? 무식하게 엑스마스 이렇게 엑스마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거 X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 이렇게 세우스라고 해서 내가 이거 쓴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쓸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 어떻게 될까요? 믿는다. 닮는다. 닮는다고 하는 것은 이 독일말로 보아. 아, 이게 우리말 여러분들 독일말 들어서 이거 믿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 구속자임을 믿는다 믿는다 하는 것과 닮는다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받아서 따라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믿는다 할 때는 이것은 것은 나는 삼는다. 그거 빨리. 자.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 구속주로 믿는다 할 때 그분을 그냥 하나의 그 불교 같으면 석가를 믿는 것처럼 이렇게 대상화시키는 거죠. 알라, 이슬람의 알라신 믿는 것이고. 이런 이름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분의 예수의 삶을 하나의 본으로 내가 따라산다. 예수 사이. 이쪽에 예수 사이. 자,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수 사이. 예수 닮기.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하고 예수 믿기. 예수 믿기 하고가 이게 달라요. 요즘 교회 가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다 예수 믿기만 얘기하지 예수 닮기는 얘기 안 해요. 예수 믿기에서는 중생이 돈이 되지만은 원어게 중생 구원이 되지만은 예수 살기에서는 생이 삶이 어디가 됐다. 삶. 그렇죠? 여기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여기 선생님으로서의 삶의 머리 되신 분이고, 여기서는 하나님으로서 구속주가 되신 분이고, 이 두 개를 다 포함하시면 제일 좋지만, 그러나 이거 포함되지 않는 이것만을 강조하는 신학은 이게 잘못됩니다. 난 예수 안에서 구원 받았다. 난 중생 됐다. I'm happy.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왜?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 안에서 구원 받았다. 난 행복해요. 그건 끝이야. 됐어. 요즘 한국 교회가 대체 이런 거 아닙니까? 부흥회가 이런 거 듣고 남은 게 아니에요? 길다. 뭐 시간에. 한 시간에. 두 시간. 세 시간. 엄청 새벽 기도때 밤 집회 때 그걸로 충만해가지고 나는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참 놀라운 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심리적인 체험이 있죠. 그 다음에 모든게다 해서 돼요. 기쁨이 충만해지죠. 아픔도 고통도 없어져요. 나는 참 기쁘다. 충만하게 돼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요? 그게 얼마 안 가요. 며칠 가다가 끝나져요. 현실 만나면 아파하고 현실 만나면 죽고 싶은 생각이 나고 그 지나면 다 없어져버립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예수 살기는 뭐냐, 십자가가 결국은 구속의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가 바로 그의 삶의 내용이 돼. 나도 예수처럼 의를 위해 산다. 정의를 위해 산다. 내가 못 먹고 못 살고 아프지만 난 올바르게 산다. 정직하게 산다. 나는 사기치지 않는다. 난 아무리 내가 못 살아도 양심대로 산다. 그렇게 그 삶이 예수님처럼 산다라도 예수 살기 거기에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자신이 생기고 절대로 우울해지지 않습니다. 자신 있으니까. 예수님같이 못 사는 사람이 어딨어. 난 집 한 칸도 없어. 여우도 물이 있어. 난 없어. 무슨 얘기? 집 없어도 산다 이게. 예수님처럼 사는 게 그거 아니야? 근데 이런 건 하나도 안 가르쳐야 된다, 교회에서. 그저 중생만 가르치지. 중생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내 죄인성을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그 확신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걸로 끝날 때 그것은 하나의 짧은 영성. 쇼텀 행복에 빠지고. 그러나 진짜 정의롭게 예수처럼 정말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자기 희생하면서 살아. 그 예수님처럼 참 그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 행복감, 그 자신감. 조그만 골방에 살아도 오케이. 어디에 살아도 오케이. 네. 난 정의롭게 살았어.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 왜 남과 비교해요? 비교할 수 없어요.
교수님, 그러면은 만약에 돈도 많고 물질이 부족하면은 예수님같이 살 수가 없습니까?
왜 살 수 없어요? 살 수 있죠. 그 돈을 잘 이용해서 남을 위해서 살 수 있으면 내 보상에 살 수 있죠. 그러나 돈을 그런 식으로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은 요즘에 다 이상한 짓을 해야 된다. 아니면 돈이 많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기도 쳐야 되고 그 아래 많은 사람들의 부정과 부패 그런 것들도 감아줘야 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자본주의의 모습 속에 살아가야 돼. 근데 예수님은 돈을 안 가졌어요. 그래서 부자들을 야단치신 적이 있죠. 그렇다고 돈이 죄란 말을 절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집도 한 칸 없어졌고 삶도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것도 33살에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벌써 시간 다 됐죠?
아예 그러면 교회에서 예수 믿기와 예수 살기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돈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단체가 많이 모습이네요.
그렇죠. 예수만 믿고 난 항상 기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루가 의상하고 차이점을 보이죠.
그 순간의 기쁨은 얻은 거죠. 영적인 기쁨을 얻은 거지만 실제로 예수를 닮는 것, 예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죠. 그 예수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지금 윤리에서 문제가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예수처럼 살아가는 사람처럼.
예, 그래서 예수님을 스승으로 또 이렇게 모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신방대기 나오면은 뭐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예수님처럼 산다 이런 사람들 가끔 있는데요. 또 막 이렇게 되게 깜짝깜짝 놀라고 다음 주가 있는데 아 그냥 그런 질문이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정말 그분은 예수를 그럼 모를까 알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아마 그런 분들은 불교 뭐 석가모니나 다른 그다음에 발랑하신 같은 사람들은 아마 그런 그 삶에 있어서 본으로 받고 있을 거예요. 어려운 질문.
홍남교 시간에 도덕 시간에 필요한 그 부분을 많이 보셨는데 예수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덕 시간에 가르치는 것으로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다.
예.
정직하게 살아라, 양심적으로 살아라, 그 말씀으로 하실 거다.
나무에 희생하거나 그러니까는 모든 걸 자기 모든 걸 버리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시마에서는
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유튜브 안 좋습니다. 스리 도시마에서는 우리가 그 스리들이 성장이라든가 기대된다, 맛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양자를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같이 갈 수 있는 삶. 예수를 닮기도 하고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총도 누리면서.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으로 끝나버릴 때에 문제가 된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까지 우리가 들어가서 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관심이 좀 적어진다.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는 초월성의 문제가 나오고 구원의 문제, 천국의 문제, 천국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상이 전부 다 일단 또 나옵니다. 자연과 은총의 문제가 나옵니다. 예. 그 문제가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 자, 머릿속에 두고서 계속 우리가 실험을 해봅시다. 47면 쪽에 보면은 조금 넘어갑니다. 47면 보면은 구스다프손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분의 입장을 이 교수님은 제일 좋게 여기는 것 같아요. 이분은 미국의 신학자죠. 미국의 알파나 발즈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참 접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데 미국의 구스타프 제임스 구스타프 이 사람은 좀 우리 미국 경험과 이렇게 당시 맞아떨어지면서 몇 가지 이번에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47면에 보면 첫째로 거룩함의 한 중간에 나오죠. 첫째 거룩함의 경험에서의 의존감, 감사, 회개, 의무 이런 것들이 기독교 교인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질문하신 분의 그런 삶 속에는 이 거룩함의 경험이 없죠. 감사 같은 경험이 아마도 우리같이는 아니고 우리는 계속 주 안에서 구원의 음성 속에서 감사하고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특색이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 그것을 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걸 이 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 닮는 문제하고 예수 믿는 문제를 이것은 이건 자연이고 자연론이고 이건 지금 초자연론입니다. 이건 창조론에 속하고 이건 종론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의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회개, 참회 이것이 도덕적 의무와 연결되다. 그러니까 내가 죄 용서받았다. 회개해서 용서받았다. 물론 기뻐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도덕적 의무와 행동으로 연결된다. 우리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바로 교회 옆에 어떤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아주 새벽 기도에 나오고 뭐 참 수요일 날도 나오고 여자분인데 참 은혜가 충만하게 살아요. 근데 그 신방 갔다가 놀라운 것이 그 옆 사람들하고 관계가 아주 나빠졌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네. 그 옆집 상종에 쌓는데요, 그 사람. 이게 문제가 뭐죠? 저 두 개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넘쳐가지고 눈 감격하면서 새벽 기도 나오고 은혜 받고 눈부풀리고 자 그러는데 집에 가서 살게 들어가서 이웃과 더불어는 이게 충돌을 갈라진 거죠.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영성은 현실 속에서의 파워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죠. 초월성, 영성이 이 현실 문제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예수 남는 문제와 구성의 문제가 연결되어야 된다고 그걸 분명하게 구스타프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윤리학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3장의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1장에서 지난 시간에 못한 거 오늘 마감했는데요. 질문을 좀 하고 질문 좀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스타프의 그 결론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 아래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이 다 준비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제 3장으로 넘어가서 신학적 윤리와 철학적 윤리 이 문제입니다. 이게 벌써 철학 이렇게 나오면 이게 머리가 아파요. 나도 철학을 대학에서 안 살았지만은 아이고 철학,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신학 철학 이것도 했는데 이게 힘들었어요. 네. 무슨 공부하게 이렇게 딱 움직이는 것 같고, 그렇게 딱 잡히는 게 없고, 항상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신학 형성과정과 철학 형성과정의 이 관계가 여기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신학 철학이 결국은 이제 이쪽에 기독교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 이후에 루터와 어신 이후에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의 기독교 철학이라고 기독교 신학이라고 이렇게 해서 성성이 이제 분리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허약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두 라인, 하나는 기독교사, 하나는 헬레니즘과 기독교, 이 두 그룹이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을 확실히 알아야 서양의 사상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유대주의적인, 그리고 기독교 복음주의적인 방향이고, 또 하나는 이 세속적인, 완전히 이 사면적인, 이성 중심의 신앙 사상.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지금 그것들이 이 기독교 신앙에서, 윤리학에서 자꾸 섞여지고 있어요. 자꾸 중복되고, 같이 형성에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철학의 줄거리가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고 공헌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 여기서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프로티누스를 대학교 때 논문을 썼어요. 프로티누스. 그 영혼에 대한 그 사랑, 에로스. 그걸 얘기했어요. 에로스. 왜 에로스가 남자의 사랑이 아니라 플라톤이 프로티누스가 쓴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참도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계속적인 추구. 여자가 남자를,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사모하는 것처럼 신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구해가는 그것이 바로 사랑. 프로티누스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사모. 그 사모, 그 정신이 결국은 우리 기독교의 하나의 그 윤리학 혹은 신학의 영향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심리학, 법률학과 윤리학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학문을 공부해야 된다. 그 말씀을 이미 드렸죠. 여기서는 좀 더 범위가 넓어져서 사회과학, 또 자연과학까지도 공부를 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런 모든 학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이 뭔가 하면 변증적인 dialectic reform. 이것이 해야 합니다. dialectic. 자, 이 변증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방식. Dialectic reform, reformation, or reformation, reformation method. 이렇게 써야겠나요? 방송.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거, dialectic. 이 변증이라는 게 뭐예요? 변증신학, 변증신학, 그 얘기했는데, 부탁하지만. 제가 고려신학교에서 한 1년 공부한 적이 있어요. 뭔지 모르고 좀 돈이 없어가지고 신학대학에 입학을 합격을 하고도 못 가고서는 어떻게 그 부산으로 가게 됐어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사교수 박사들이 만드는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그 변증을 하가지고 정말 이건 기독교를 다른 사상과에서 변화하는 게 변증학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다이렉틱은 좀 다릅니다. 이거는 그 해결에 조금 철학을 쓰기 때문에 여기 지금 철학과의 관계 때문에 조금 영어를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해결의 변증법과 관련되었습니다. 변증학이 아니고 변증법으로서의 이제 방법론인데요. 정반학 이 변증법이죠. 물이 끓이면 증기가 되죠. 물이 얼으면 그 중간 단계가 없이 바로 뭐가 돼요? 얼음이 되죠. 물과 얼음 사이에 뭐 있나요? 어떤 분은 중간에 물렁물렁하게 물 시끄럽다가는 천만에 얼음 아니면 물 딱 두 가지죠. 고체 아니면 액체입니다. 중간에 중간치가 없어요. 이게 물질들이 뭐 맨날 뭐 플루토늄 얘기 뭐 요즘에 원자 얘기인데 뭐 삼겹살 원리에 나오는 그 아시다시피 얘기도 들어보면요. 참 하나님께서 이 우주 안에다가 발전이라고 그러고 물질의 발전이고 이게 종교의 발전이고 이렇게 다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다이렉틱스의 변태학이에요. 이게 바로. 자, 그런데 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이 학문의 방법론이 뭔가 하면 결국은 이 정과 만과 합의 관계 속에서 마지막에는 새로운 것으로 리포머 우리가 리포메이션이 있죠. 종교 개혁이 있죠. 개혁돼서 새 것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난 가정의 형편대로 이렇게 공부해서 뭐 옛날에 뭐저 DNA가 뭐이고 뭐 DNA가 뭐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잘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달라져. 사람이 달라지고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 발전이고 가정의 발전이고 사회 발전이고 교회 발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하시면서 보겠지만은 이 가장 중요한 핵심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와 그 다음에 이 구속의 세계의 이 양면 하나는 현재고 하나는 초월이고 리얼리티 오늘의 리얼리티가 이 초월의 문제를 만나가지고 여기 엉뚱하게 세운 것으로 입혀지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신학 내용이고 이게 철학도 그랬고 특히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변증적인 방법. 이제 이따가 라이너 리버 얘기를 하면서 좀 풀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다른 것과 만나가지고 새로운 것들이 엉뚱한 것이 발전해 나가는 게 이제 과학세계에서 이거 다는 인정합니다. 과학하시는 분들은 변증학적인 변형 방법이 윤리학에 있어서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학과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것들이 결국은 만나가지고서 변형이 돼서 새로운 학문으로 발전하는 것.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 다 돈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똥으로 여긴다. 이랬다는 거죠. 이제 다 더러운 것을 여기고 새 것으로 된다. 그게 무슨, 여기 해석이 뭐라 그랬어요? 진적 오만. 바리새적인 진적 오만. 무슨 자연과학, 그때 무슨 옛날 공부한 일하고 이거 다 없앤다. 그 말 아니에요. 그 지식은 지식대로 놔두고 그 오만성, 바리새파의 오만성, 그 오만성을 버리겠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그게 옳다고 봐. 그러니까 두 개를 부활시키는 게 아니라 변혁시키는 거,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이 가졌던 것들을 내 거와 이렇게 연결, 강의하시는, 강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종합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어떤 새로운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이 내일을 만남으로써 달라진다 하면 생각해요. 변형된다. 액체가 고체로 바뀐다 하면 생각해보세요. 이게 중간 단계가 아니에요. 핵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공부하는 맛의 유익. 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예수 믿으면 확 바꿔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사람이 변합니다. 공부함으로써. 연구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씩씩한 사람이 되고, 용인 사람 되고, 정의로운 사람 되고, 참 무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이렉틱, 변증학입니다. 변증 법입니다. 이게 역사 발전해. 그게 정상이에요.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가는 이건 자연론이죠. 우리는 구성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변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은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 신앙자들은 이제는 이 세상을 제대로 봐야 돼요. 과거에는 항상 세상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았죠. 즉, 사회와 자연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섭게 하는데 그래서 안 됐죠. 우리가 철학 어떤 것을 우리가 거기서 변혁적으로 발전시켜 바꿔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교회 협의회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항상 중심에 두고 생각했던 과거에는 하나님, 그 다음에 교회가 지켜졌어요. 그 다음에 세상은 이 끝에 붙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세상을 구원시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계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을 중심에 두시고 세상을 사랑하다 교회를 지으십니다. 구조가 달라요. 이게 큰 구조의 변화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목회 현장 보면은 항상 교회 중심이에요. 그래서 아주 작아져. 그게 작아져. 그게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이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의 심볼로 세상을 숨기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커지면서 직결시켜놓고 세상을 갖다가 없애버렸어요. 없앴다면 너무 무리지만 이걸 무시해버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세상을 위해서 예수가 오신 거지 교회를 위해서 예수가 온 게 아니에요. 교회가 존재한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섬기라고 온 것이죠. 유리학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이건 뭐 제 말이 아니고 나머지 세계교회협회의 오랜 연구 속에서 이 모델이 확실하게 정립이 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환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연과학은 그래서 이것을 세상을 알려주는 것이 생태계를 배워야 됩니다. 세상을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예로 아기가 언제부터 진짜 사람이냐. 남녀의 남자 정자가 만나서 그 순간부터 사람이다. 정자는 사람이 아니냐? 그건 분명히 사람 아니야. 남자만 사람 아니다. 사람 아니야. 둘이 만나서 그 순간에 사람 되냐? 아니면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석 달 후에? 언제 사람 되느냐? 만나자마자? 뭐 아니란 말이야. 그럼 사람이 언제 되느냐? 이게 이제 자연과학이 연구하고 있는 것이죠. 중조를 한 달 안에 하면은 제가 아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석 달 사람의 단계가 석 달 들어오냐? 귀가 생기고 다리가 생기고 사람 심장이 생기고 그게 언제냐? 언제부터냐? 우리 잘 모르죠. 과학자들이 그 공부하죠. 생리, 인간 생명학을 연구하느라 자연과학 안 해야죠. 아니면 분리 판단 어떻게 되죠? 언제 어느 단계에서 중조를 해야 된다? 어떻게 얘기하면서 자연과학 공부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당당하게 이거 나쁘다, 좋다, 중요하지 마라. 그러니까 도덕적인 평가 이전에 과학 지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문화 규범을 이해해야 돼요. 문화 규범 뭐예요? 그 삶의 자리, 처음에 출발하는 게 에토스, 관습, 삶의 관습. 모슬렘을 이해하려면은 그들의 타투주의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할 게 많아요. 남을 평가할 때에 특히 타정계를 평가할 때에 그들의 세계를 알지 않고서는 얘기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에토스,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를 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문제가 뭔가니 철학윤리입니다. 철학윤리의 문제가 지금 58페이지부터 쭉 나와있는데 신학적 윤리와 철학적 윤리의 이 관계 가르쳐서 네. 말이죠. 그게 이제 자연주의적 인식과 구속사적 인식이 다르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은 그 개념만 좀 잘 이해하시고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철학적인 윤리는 자연주의적인 인식에서 출발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신학적 윤리는 구속사적인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세 가지예요. 개방적이냐, 경합적이냐, 개인적이냐. 그 세 가지를 잘 적게 쓸 시간도 없네. 개방적이다. 철학과 윤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철학에 대해서 개방할 거냐, 아니면 경합할 거냐, 대결될 거냐, 아니면은 병행적으로 풀라인을 갈 거냐. 이걸 잘 생각해 보라는 말이죠. 우리는 초월적인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인식. 이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dialectic deformation. 우리가 그대로 자연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연의 인식을, 철학의 인식을, 과학의 인식을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말. 그것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기독교의 인식으로부터 다시 한번 그것을 다 들어와서 다이렉틱스, 변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연만 가지고 안 된다는 말. 여기에 이 문제를 내가 핵심만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나 그래도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큰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사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